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그 이야기가 사실상 굉장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몇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당시 금하고 있던 이방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숨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아니고 어떤 공개적 석상인 예배 자리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 여인을 만난, 어찌 보면 우연히 만난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 안 가는 파격적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 바로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인데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방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물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파격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문장 때문입니다. 23절 중간쯤 보니까 끝부분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찾습니까?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찾아야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방인 여인에게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뭔가를 강하게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고 전달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모든 생활 속에 삶으로 진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메시지가, 그러한 깨달음이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과연 왕이 될수 있느냐라고 하는 적톡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 아닙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그 스토리가 있었고 그 스토리인 즉슨 솔로몬은 다윗의 장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 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것이 자기의 자격지심이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은 맨 처음 한 것이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됐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기까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아시죠? 그래서 이제 참 좋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내가 왕이 되기까지 반대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우리가 이런 꿈을 좋은 꿈이라고 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 주무실 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까? 너는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하라, 뭐든지 말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몇 가지요? 한 가지만. 얼마나 갈등이 될까요? 우리도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네 도끼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읽을 때 제 성격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세 가지를 뭘 구할까 제가 막 얼마나 갈등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갈등이 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간절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기가 막힌 명쾌한 답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대답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솔로몬이 쓰던 랭귀지 그대로 레브쉬메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렵지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브쉬메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방 여인에게 주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배가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레브쉬메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면 뒤집어 보십시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도통 상관없는 시간을 오늘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여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도대체 말하여 줘도 보여줘도 앞을 모르는 너희들은 누구냐? 바로 내 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도통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어쩌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의 슬픔이 있다는 것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예배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은 듣는 마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하시는 예배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냐? 바로 세 가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신 그러한 관계 속에 지금 거하느냐 그걸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게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성가대를 하고 있느냐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일을 몇 개를 맡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예배자리에 나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영적인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리더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또 많이 어떠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방인 여인에게조차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얘기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될 것입니다. 예,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무엇이 중요하냐? 깨달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에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백성들이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고 강탈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전쟁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바벨론에게 뺏기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바벨론에게 뺏기기 전 1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뺏겼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다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도둑맞은 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 개인의 깨달음이 없다면 나는 예배하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도둑맞은 자입니다. 내 내면을 갈탕당하는 자입니다. 온갖 다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간다, 산다, 삶이라고 하는 것 라이브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I-V-E 이것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EVIL, EVIL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단어 갖고 말장난하자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 분서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리브드도 뒤집어 보면은요, 네이블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함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한 모양을 하고 머리에 뿔을 하고 삼지창을 들고 무서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까? 그것은 만화책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영화를 보셨거나.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만화책을 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삶 속에 은밀하게 자기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라이브 속에 이불적인 것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왔던 것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상처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삶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깨달음을 갖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은 듣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뻔한 얘기 들으시려고 30분간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한번 깨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사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여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으로 내가 얼마나 아파할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나를,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당신의 자식이니까. 그럼에도 당신의 자식에게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나중에는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나 당장은 힘들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신앙생활은 본능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걸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 가운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괴롭기만 한다면 그걸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레브쉐메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고난은 결론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걸 싸우는 것이 믿음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참 좋은 믿음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잘 나가는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잘 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또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자신만만하면 부작용이 있지요. 또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은 아시지요? 상대방이 교만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남편이 자신 있으니까 누가 제일 무시당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내가 제일 무시당하게 되죠. 남편이 그러니까 또 그 시월드도 얼마나 며느리를 괴롭게 하는지, 아무튼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시월드에게 무시당하고 이분은 참 어려우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그분은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 남편은, 참 바쁘게 살던 남편은 이제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먹는 삼식이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눌려왔던 상처가 이제 하루 세 번 보니까, 차라리 그나마 저녁에 잠깐 보고 말 때는 괜찮았습니다. 무시당해도 참을 수 있었는데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확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자 집사님께 이식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플란트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직업 때문에 이것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편에게 위로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남편을 격려해 주어라. 네 남편을 위로해 주어라. 네 남편을 사랑해 주어라. 세 가지 음성까지는 됐었는데 마지막의 음성이 참 견디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네 남편의 손을 내 대신 잡아줄 수 없느냐.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분이 행하였다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승리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2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기가 막힐 웅덩이라 했을까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수렁. 도대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분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느냐.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허락하신다는 것.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뀐 겁니다.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듣는 마음, 레브쉐메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리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대낮에 홀로 물을 길러 갔다가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물터에서 물을 길러 오르지만 내 삶에서 길러 올라야 할 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녀는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힘은 영향력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영향력을 줄 수 없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과 같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참다운 깨달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와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이시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내면에서도 올바른 깨달음을 갖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